네, 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34장 이어서 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로 28절 말씀 보고 35장 1절에 3절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라 같이 35장 1절로 3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무기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기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째 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족의 모든 첫난 수것이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니 아리카물이나 고등대에 쉬시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자들은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너는 내 생명의 길을 유교병과 함께 두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수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그렇게 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를 보고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올라가니까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이 목이 보기에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목을 들여 제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게 편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쓰려고 또 여기서 서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언약 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언약 백성의 생활의 원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제 언약이 깨트려졌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깨트리듯이 그렇지만 모세의 중보기도와 또 모세의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을 돌이키신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어떤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죠. 질투한다는 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죠? 내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누군가 내 것을 빼앗아가면 가져가는 사람 뭐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다른 것에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모습이 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며 이건 단순한 종교 의무가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활의 원리, 언약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활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34장과 35장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배교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이 언약이 인간은 무능함을 전제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그 언약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네 지키겠습니다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하나님 언약 세울 때도 너희들 분명히 지키지 못할 거야 알면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것을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도 성취될 이 세 가지 주요 절기의 준수와 또 거룩한 안식일의 구별 그리고 삶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물에 드리는 봉헌 이러한 구체적인 순종의 행위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언약 백성의 생활을 위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예배와 또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신뢰하는 자가 그대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예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 보이는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깨졌던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장면을 되게 원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에게 언약을 세웠다 말씀하면서 이게 예전에 한 말씀인데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은 12장에서 언급됐던 말씀이고 19절, 20절 말씀은 이미 13장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2절부터 24절 말씀은 23장에서 다 언약을 세울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하나님 무의미하게 반복할 수 있느냐, 반복하느냐 이 배교의 사건 이후에 언약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삶의 구체적인 원리가 바로 이거다라고 다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도덕적이고 의식적 율법의 계명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나를 섬겨라 하고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 지침을 주고 그렇게 원리를 쫓아서 언약 백성들은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침들을 그만큼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양보할 수 없는 원리를 제시하고 특별히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들을 잘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처음 언약 맺을 때와 달리 이번엔 백성들이 너희들 다 지키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제는 다 지키느냐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그러고 먹고 마시고 언약을 성취하고 그 다음날 양푼에 피를 받아서 뿌리면서 언약에다 성취된 것을 이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음을 전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선언이 여기 드러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만큼 애누리를 봐주는 거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이 언약 백성의 삶의 세 가지 원리가 첫째가 뭐냐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최소한 그들이 지켜야 할 예배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23절 말씀처럼 각 가정을 대표하는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차례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1년에 세 차례 무교절, 칠칠절, 수장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은 18절에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이고 그리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 그리고 또 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장절 22절 그리고 그것을 다시 초막절로 갔습니다. 초막절.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밤에 애굽에 나왔고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7일이 무교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구원 사건을 보여준다면 유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라면은 무교절은 성도의 성화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7일은 신자의 전 생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완전수요 7일. 그래서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패의 상징인 누룩이 없다는 것인 만큼 죄와 구별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 5장 6절에 신약 성도들도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것은 거룩한 삶을 지키라는 명령이다. 그 성도들은 뭐가 없어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일러주기는 모습입니다. 그럼 맥주절은 초실절이라고 칠칠절이라고 해요.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농사에서 보리 추수하기 위해서 낯을 대기 시작한 날이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보리를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하고 이 보리 추수가 마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50일 됐다 그래서 오순절인 겁니다. 오순절. 이제 22절에 맥주절 초실 맥주의 초실절이라는 거 보니까 보리 추수를 다 완료하고 모든 수확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걸 보게 됩니다. 초실절이라는 이름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신약적으로 놀랍게 성취된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날에 영적인 추수가 놀랍게 일어난 것은 맥주절의 보리 추수를 완성한 것 같이 이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에 그때 그 영적인 수확이 있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죠. 교회의 태동이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수장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든 종류의 수확을 다 마치고 그 수확을 창고에 저장하고 축제를 갖는 것이 이제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이 가장 풍성한 절기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고 모든 것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 성도들이 뭘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마치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것 같이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의 기쁨을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농부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뭐죠? 그것은 수확을 다 하고 수확을 끝내고 그것이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양의 희생의 제사가 8일 동안 드려지고 수확의 풍성함도 상징하지만 죄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들도 경험하는 것이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늘 이런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또 초막절이라고 불리는데 이 이유는 광해에서 수장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40년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수장절 초막절을 보낼 때는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아이들 같이 나와서 텐트 치고 야영합니다. 그래서 왜 불편하게 이렇게 텐트에 자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구두로 열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장들이 옛날에 40년을 하면서 그 광야여정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백성들은 1차가 뭐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데 너희들이 세 번씩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절기만큼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 백성의 기본의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언제나 이 절기 중심으로 생활을 짜야 되고 절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일정이 이 확정된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하나님께 나올 피할 핑계가 없어요. 익스큐스가 없어요. 나는 뭐 때문에 못 갑니다. 그게 없어요. 반드시 얼굴을 보이라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모든 남자가 처자를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소 나와서 이 일주일 여정을 7, 8일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러니까 먼 거리면은 거기까지 도착하려고 3일 거리 또 사람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그 절기를 보내고 또 돌아가려면 또 3일 거리 그러니까 뭐 보통 10일, 15일 거리겠죠. 그러면 집이 빌 거 아닙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 이게 집을 비우면 저렇게 오랫동안 내던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초자식을 내비두는 꼴이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 그 24절 말씀 보니까 24절 말씀 보세요. 자,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윤택을 삶을 누리는 것은 전적인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절기는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사건,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였는데 그것이 뭐다?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없다면, 예배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고백이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면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이것은 뭐가 예배자가 아닌 거죠.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뭘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썬데이스쿨에 말씀드렸죠? 예. 마치 뭐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해주고 언약 백성의 정체성의 모습보다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다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이 세 절기들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절기는 그 의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일부는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여서 그 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교병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함까지 되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그죠?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심으로 추수를 시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추수를 마치는 날, 재림의 날에 모든 성도를 내가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십자가의,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왜 그토록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그를 높여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내수교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 이후와 또 알 만큼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명과 정체성을 알 만큼 우리도 거의 발자취를 따르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교절은 구원과 성화의 삶을, 칠칠절은 맥주절은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추수를, 수장절은 주님의 재림과 완성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며 오늘날도 드리는 예배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생업을 뒤로 멀리 떠나 예배하러 가는 것은 희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대적들이 그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이고 또 예배제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생활의 원리 속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중심이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 계명은 언약 백성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표지.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지속되고 남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절기와 안식일일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것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표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안식일의 계명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시간, 쉼, 이걸 누리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은 아주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을 드러내는 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을 위해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난 시간에 질투라 하는 이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언약 백성과 함께하는 날을 정하십니다. 또 정하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로부터 쉼을 누리면서 그렇게 안식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너희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시작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뭔 얘기냐면 가장 바쁜 시기에도 이해 없이 뭐 하는 얘기요? 안식하라는 얘기요. 밭 갈다 말고도 안식일 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쉬라는 얘기요. 추수하다 말고도 그날이 되면 뭐 하라는 얘기요? 하나님 기억하고 쉬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의 생사회복이 노동의 양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35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의 특별한 안식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쉬는 날만이 아니라 세상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더불어 깊은 교제하는 그날이 성일이 구별된 날이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다. 언약 백성들의 두드러진 표식이 바로 이 안식일이죠. 그러므로 현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일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단순히 휴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삶 속에서 고백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왕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해주면 첫 번째, 엿새 동안은 성실히 노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하지 않고 그냥 다 6, 7일 다 쉰다면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죠?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뭐가 선행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노동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계명이 단지 쉬는 것만 아니라 엿새 동안 힘써 힘써 일하라 명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과 또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는 첫 걸음은 남겨진 6일의 평일의 삶을 규모 있고 성실하게 잘 맡겨진 삶을 살다가 그 한 시간 구별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의 계명을 잘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은 두 번째는 예외 없이 멈춤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밭 갈 때나 거둘 때 뭐라 그때도 쉬란 얘기예요. 그래서 생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 농부들 농번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수확의 중요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스톱 멈추고 생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생계가 노동의 얼마큼 크고 작은 양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고 내가 불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개인적 용무를 배제하는 날이에요. 뭐 시간 없으니까 주일 빼서 뭐 내 볼 일 다 보고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개인적 휴가를 즐긴 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가 집중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일을 지키냐에 따른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에 집중해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릴렉스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성 갖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예배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예배한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과 태도를 경계하는 것이 바로 주일의 예배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제하죠. 주님 안에서 힘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데 힘쓰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은혜에 감격된 예물을 준비하는 것, 그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주일에 우리가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세 번째 그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 세 번째가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중심. 두 번째가 안식일을 구별하게 지키는 것. 세 번째가 바로 최상의 것을 헌신해 드리는 겁니다. 뭘 드려요? 최상의 것을 헌신해 드리는 것. 19절 20절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초태생 처음 난 것 누구 거라고 그래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치 십일조와 같아요. 십일조는 열의 하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죠. 그러면 그 하나만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체가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예, 전체가 다 내 거라는 얘기예요. 십일조와 초태생의 봉헌은 가장 핵심적 공통 원리가 뭐냐면 부분으로서 전체를 대신해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후법적 신앙 고백인데 이 하나는 드림을 통해서 이 나머지 아홉 개도 다 당신께부터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거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당신 겁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당신 거로부터 왔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구별해 드리는 것이 장자하고 또 열의 하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 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가 아니라 그런 의식 갖고서 불질관이나 그런 의식 갖고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핵심된 공통 원리 뭐와 십일조와 초태생의 봉헌은 이렇게 제휴법적 신앙 고백이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도 이런 원리를 제시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죠?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힘과 능을 주었기 때문에 얻는 거지. 그렇지 않은 모두 얻을 수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오직 그 부분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머지 전부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초태생의 봉헌 역시도 마찬가지요. 19절에 모든 태생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 첫 것만 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첫 것을 드려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이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게 인정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은 첫째 자식은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거고 나머지 자식은 하나님 거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다 하나님 거. 그렇지만 특별히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자,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봉헌들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를 세상 앞에 선포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때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드린 예물과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인정, 소유 있는 것, 소유함을 인정하는 것이 없이 그냥 왕이신 하나님은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지 삶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언약 백성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그 삶의 생활의 원리 이것을 오늘 이대로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최상의 것을 드리는 헌신 속에서는 어떤 원리가 포함되냐면 최상의 것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초태생은 우리 삶의 가장 귀하고 우선적인 것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최고의 헌물을 드림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특히 초태성의 봉헌에서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은 대속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하나님 부정한 거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바꿔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대속의 원리를 잊지 않고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1주와 초태생 봉헌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어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삶이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강력한 헌신의 표시로 드림입니다. 근데 예외적인 상황에서 예외적 상황. 그것이 바로 대속인데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아니야. 그건 내 거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하다는 얘기요? 부정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라 얘기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은 아이 것을 목을 꺾으라 죽이란 얘기죠. 자, 이유는 나귀가 율법의 의식법상 부정하여 제물로 드릴 수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반절에 뭐라 말해요?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그러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했다면 왜 사람은 장자를 또 대속해야 돼? 사람 역시도 부정하단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단 말입니다. 그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도 나귀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되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도 부정한 자다 말합니다. 부정한 낙이나 부정한 인간의 장자를 대속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부정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면서 특별히 이 부분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끝자락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며. 내 얼굴을 보다 얘기는 before 그 앞에 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나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 번의 축제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명하시는데 신명기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없는 것을 억지로 내놓으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색함이나 또 개선하는 마음으로 혹은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이나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으며 최상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겨드리는가에 시금석이 될 수 있고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 안식에 할 수 있듯이 재정의 물질 생활을 규모 있게 사는 사람만이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최상의 것을 드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 이야기하면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명하십니다. 이렇게 명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은 우리는 먼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지며 이 말씀은 인색함이나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될지를 우리에게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 옆면에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깨닫고야 되는지를 거기 오늘 설교에 내 있는 부분들을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이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 중심이고 또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께 최상급을 구별해드리는 예물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자, 언약 백성은 세상의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예배를 중심에 두고 안식의 법을 지키며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세상 앞에서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배, 안식일 준수 그리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사는 언약 백성의 구체적인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냥 왕으로 섬겨 그리고 너는 손가락 빨대지 말든지 나 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상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보상이냐?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매년 세 번씩 너희 여호와를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하여 엿보지 못하게 해라. 이는 뭡니까? 성도의 예배와 또 신앙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터전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준다? 책임져 주겠다는 얘기예요. 선데이 스쿨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죠. 안식일에 큰 사건을 계약을 완성시키냐 안 그러면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 서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계약이 물 건너갔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넋놓고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불안해서 내가 다 해야지, 그러면. 그죠? 내가 다 핸들링하고.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일러주는 그거예요. 너는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그거예요. 믿음을 갖고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때에 지금은 어려워도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문궁에 내 자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터전과 안전을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에 대한 신실함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돌보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급하심을 통해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산다는 그 존재를 누구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런 하나님을 더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채우시고 또 필요에 대한 공급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냐?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염려와 불안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의 계명을 지키면서 밭 갈 때 그리고서 또 거둘 때도 쉴 수 있는 이유는 생사화복이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누구한테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확신까지가 믿음이 다다라야 돼요, 사실상. 네.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만일 주시면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그랬죠. 베드로가 빠질 건데 발을 디디면 분명히 빠질 건데 그럼 내 말을 못 믿고 디디지 않았다면 계속 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갖고서 디딜 때 내가 물에 섰네 내가 물에 걷네 경험하셨듯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공급하고 채우신다.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멈추고 그래서 바쁘고 분주할 때도 멈추고 밭갈이도 쉬고 또 추수할 때도 쉬고 우선순위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찬양했습니다. 정작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들려진 말씀처럼 언약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어떡하죠? 예배 중심으로 또 말씀과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도 드러내 보이고 삶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하고 증명해 보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